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 한 해도 어느덧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바로 10월의 첫날이었습니다. 10월의 시작은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새벽은 무겁게 어떤 말씀을 나누기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볍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명언이나 격언들을 많이 듣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혹은 성경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혹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이 우리 삶 속에 공감되고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실패나 시련, 고난, 환난 같은 단어들이 주는 무게감에 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직면하는 어려움들은 굉장히 가볍고 하찮게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환난이라는 그 단어는 마치 나라가 어려울 때 적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접하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장 속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위인들이 겪는 고상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들은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에 잘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직장 속에서의 겪는 어려움,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시련의 아픔, 경제적인 문제는 이런 고난이라는 고상한 차원이 아니라 혹은 내가 못나서 발생되는 그러한 하찮음의 결과라고 많은 분들이 자책하는 느낌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삶 속에서 대입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누구든지 여러 번 되뇌었을 구절입니다. 제 경험 속에서 기억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구절은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기도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인식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반복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떤 경험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은 본문과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기록했던 바울과도 우리를 구별해냅니다. 이런 식이겠죠. 바울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지, 나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체념 섞인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구절은 과연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가볍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의미로 제가 그림을 세 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랑드르 화가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플랑드르라는 곳은 오늘날 벨기에와 네덜란드 사이에 아주 작은 마을을, 작은 지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플란다스의 개라는 소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플란다스가 이 플랑드르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활동한 화가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좀 특징적인 좀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탈리아 화가들이 이제 장엄하고 미를 추구하는 그림들을 그렸다면 이 플랑드르 화가들은 삶 속에서 나오는 아주 진솔하고 일상의 내면들을 표현해내는 뚜렷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1514년에 어떤 플랑드르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1514년이면 이탈리아에서는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같은 르네상스 거장들이 활동했을 시기에 이 플랑드르 화가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환전상과 그의 아내라는 그림이고요.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마치 제 내면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웃음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왼편에 있는 남자는 환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저울을 가지고 이 동전 속에 함유된 금속을 이렇게 무게를 재서 위조화폐를 구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된 작업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돈을 빌려주거나 고리대금을 하거나 은행 업무를 이렇게 받겠죠. 그래서 이런 고된 작업을 통해서 이 가정의 생계수단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남자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보시면 그의 아내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 머리 뒤편 찬장에 성경책이 덮여져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른편에 아내의 얼굴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손에 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도책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들려진 그림입니다. 왜 이 플랑드르 화가는 이 여인이 들고 있는 이 책에 이 그림을 그렸을까?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왜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께 기도했던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을 한번 보시면 지금 남편이 하고 있는 작업에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의 표정이 어떻게 보이시는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두 부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여인은 기도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자신의 삶에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녀가 가지고 있는 시선은 남편이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이 박혀 있습니다. 매일매일 종교적인 행위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이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바로 돈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 플랑드르 화가는 그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는 기도나 말씀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이렇게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야말로 환경을 바꿔줄 수 있다는 이 가정의 믿음이 이렇게 500년 전의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림보다 50년 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플랑드르 화가였던 브레헬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음식의 천국이라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세 사람이 누워 있죠. 그리고 주변에서는 달걀도 돌아다니고 닭고기도 돌아다니고 돼지고기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음식들이 막 널려있는 모습인데요. 세 사람이 누워있고 맨 왼쪽 윗부분에 보시면 어떤 병사가 지붕 위에는 온갖 파이로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파이 하나가 떨어지기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가운데 세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군인이 있고 흰색 상의를 입은 농부가 누워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시면 잔뜩 먹어서 지금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퍼져서 누워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편에 다리를 이제 대자로 펴놓고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그런데 성직자는 자고 있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그 위에 테이블에 술병이 하나 누워져 있습니다. 술병에서 떨어지는 이 포도주를 자기 입에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렇게 먹으려고 누워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게으르게 술방울이 자기 입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성직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성직자가 지금 등에 깔고 누워 있죠. 이것은 브레일이라는 화가가 당시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풍자하고 있는 이 풍자화입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복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먹을 걱정 하나도 없고 모든 삶이 이렇게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성직자 등에 깔린 성경책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현실에 대한 이들의 시각이 바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들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성경과 전혀 무관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없애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삶이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은 어떤 의미고 어떤 어조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진의가 무엇일까요? 정말 바울은 위대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들은 바울보다 못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을 여러분들과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정확히 어딘가요? 감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 겁니다. 늙고 남루하고 초라해 보이는 노인 하나가 아주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춥고 습한 곳에서 성경을 기록해 가고 있는 모습이 아마 상상을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바울의 손은 냉기로 인해서 오른손이 이제 입에 갖다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감옥에서 기록했다면 이런 모습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 손에 얼어붙은 이 추위, 남루한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자꾸 다리에서 흘러내려가서 오른발 아래 발판을 이렇게 대고서 겨우 붙잡아야 붙잡힐 만큼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그림에선 보입니다. 자, 그렇게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 빌립보서라면 바울은 어떠한 의미로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누가 봐도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이 나에게는 최선의 환경임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일까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된 것이 12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배부른 환경, 배고픈 환경, 풍부한 환경, 그리고 궁핍한 환경 이런 모든 환경이 나에게는 최선의 환경이었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라는 고백이 11절 12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13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명백해질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 즉 어떠한 환경도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진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배부른 환경과 배고픈 환경, 그리고 풍부한 환경과 궁핍한 환경을 대조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인식 속에 배부르고 풍부한 환경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환경은 축복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진짜 이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라기보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환경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빚어가시는 최선의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기도가 환경을 바꾸지 못한다고 이렇게 체념할 때 말씀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면서 환경을 바꿔줄 만한 그 요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고상하지만 현실은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는 하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시각, 이 이원론적인 이런 시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에 주는 말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을 주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에서 환경이 바뀌기보다 먼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들은 배고프고 궁핍한 환경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배부르고 풍부한 환경이라도 능히 그 환경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어떠한 환경도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퍼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최선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있을 체육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